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1년 전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기 격추 사건은 무자비한 테러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오늘 여객기 참사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미사일 발사는 오직 러시아의 개입으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또 여객기를 격추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며 살인자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처벌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와 반군 측은 이를 부인하며 우크라이나 군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기의 격추 현장인 우크라이나 동부 흐라보프 마을에서는 오늘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 전원 사망한 298명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지 등 참배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며칠 안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각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을 위한 개혁안에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뒤 이뤄지는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어제 유럽채권단이 제시한 세금 인상과 연금 삭감 등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추가 긴축 조치들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내 반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 의회는 오늘 추가 구제금융 협상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439표 대 반대 119표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오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6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경찰은 오늘 오전 기자 피라미드 인근 탈리비아 마을에서 이슬람교의 오전 기도회가 끝난 뒤 가두 시위가 벌어져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로 외곽의 이슬람교도 근거지 나야 마을에서도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는 이슬람교의 금식월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알 피트르 축제에 맞춰 벌어졌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년 전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정기적으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풍 난카가 일본 서부 지역을 강타해 적어도 두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당국은 어제 창문을 보수하던 70대 노인이 불어난 물에 빠져 숨지는 등 두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1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또 강력한 비바람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 우려로 주민 수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혼슈 일부 지역은 태풍이 상륙한 어제부터 이틀 만에 600mm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태풍 난카의 세력은 약화됐지만 해당 지역에는 여전히 시속 150k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되고 열차와 선박 등 대중교통 운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의 군사시설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군시설 두 곳에 총기를 난사해 해병대원 4명이 숨지고 범인도 사망했으며 몇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범인이 채터누가 상간의 해군 모병소에 20여 발의 총격을 가해 모병관 한 명이 다쳤으며 이어 10km 떨어진 해군 작전지원센터에도 총기를 난사해 해병대원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무함마드 유세프 압둘라지즈라는 이름을 가진 24살의 쿠웨이트 출신 미국 시민권자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테네시주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한 경찰 검문소에서 어젯밤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은 차량을 몰고 가던 19살 청년이 검문소에서 경찰의 정지 지시를 받은 직후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발로 공격범은 숨지고 경찰관 두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은 범인이 테러 직전 내무부에 근무하는 대령 계급의 자신의 삼촌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임금이라든지 삼통 문제에 있어서 북측이 기존에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이 한 해 전보다 소폭 줄어들고 남북 간 소득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란 핵협상이 북한에게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어제 약 1년 만에 재개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북측이 경직된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임금이라든지 삼통 문제에 있어서 북측이 기존에 경직된 자세를 버리질 못했습니다. 저희 쪽은 임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쪽에서 요구하는 근로여건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유연한 자세를 좀 입장을 좀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경직된 자세를 푸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은 하루 전 약 1년 만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열고 13시간 가까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북 측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인 통행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에 대해서도 5.24 제재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3통 문제와 근로여건 개선과 같은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월 최저임금을 5% 이상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3통 문제를 5.24 조치와 연계시키는 것은 공동위의 개최 취지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삼통 문제와 임금 제도 개선 외에도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와 남북 연결 도로 개설과 보수, 또 공단 내 타가소와 북측 진료소의 확충,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보건의료 분야 지원 등을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관심을 보일 만한 공단 내 기반 시설 보수 등을 제안하며 한국 정부는 성의를 보였지만 북한은 임금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을 반복해 협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회의 일정을 잡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공동위원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회담장을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차기 회담 일정은 물론 남북관계도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역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공동위 7차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가운데 2개 항목을 적용해 3월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3월부터 5월까지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단 종전 기준대로 납부하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이에 따른 연체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17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와 관련해 합의 불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오늘 국방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등 통치 기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행사 준비 초기인 현재 평양 미림비 미림 비행장에 스커드와 노동 등 각종 미사일과 함께 240mm 방사포 등 포병 장비와 장갑차 등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10월 10일 전후로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한 해 전보다 소폭 줄어든 1%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소득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북한 경제는 2011년 0.8%의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뒤 2012년 1.3%, 2013년 1.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농림업과 광공업의 증가세가 2013년보다 둔화됐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 증가세가 확대된 게 성장에 기여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명목 국내 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농림업 생산이 1.2% 늘었으나 1.9%를 기록했던 전년도보다 증가세가 줄었습니다. 축산업과 수산물 생산은 호조를 보였지만 옥수수와 감자 생산이 줄어든 탓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도 2013년 1.1%에서 0.8%로 부진을 보였습니다. 경공업 생산은 섬유와 의복, 신발 부분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도보다 1.5% 늘었지만 중화학공업 생산 증가율이 1.0%에서 0.5%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광업의 경우 석탄과 비금속 광물 채광 덕분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증가율은 1.6%에 그쳤습니다. 반면 건설업 생산은 건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2013년 1.0% 감소해서 1.4% 증가로 돌아섰고 서비스업 생산도 2013년 0.3% 증가해서 1.3% 증가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은 34조 2천억 원, 미화로 약 298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명목 국민 총소득의 44분의 1 수준입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미화로 약 1,200달러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이보다 21.4배가 많은 25,900달러였습니다. 2013년 20.8배였던 남북 간 1인당 국민 총소득 격차가 더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수출은 31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광물성 생산품 수출이 전년도보다 17%나 줄어든 때문입니다. 수입은 기계류와 섬유류가 늘어 전년 대비 8%가량 증가한 4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남북 간의 대외 무역 규모 격차는 2013년 한국이 북한의 147배에서 지난해에는 144배로 약간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9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만납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북핵 협상 재개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육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상하이와 베이징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오는 23일쯤 베이징에서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최근 정세 변화와 북핵 문제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황 본부장의 중국 방문은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 나라가 최근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북핵협상으로 쏠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 간 긴밀한 협의와 숙고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방중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특히 방중기간 중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 있는 주요 연구기관과 언론사, 대학 등을 찾아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을 광범위하게 만날 방침입니다. 상하이에선 푸단대와 상하이 사회과학원,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동방조보, 그리고 베이징에선 국무원 세계발전연구소와 국제문제연구원, 중앙당교, 베이징대, 인민일보, 그리고 신화사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협상 당사국에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고 이란 사례의 경험이 이들 국가의 북핵 공조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황 본부장이 중국의 여론 주도층을 광범위하게 만나는 것은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공조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려는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P5+1이 단합된 모습으로 공조를 통해서 이란 핵협상을 타결했다는 등 계기적인 것을 활용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 5자 간의 공조 그리고 협력, 그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압박하는 이런 어떤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란 핵협상 타결의 교훈으로 대화와 협상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협상이 북핵 문제 등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화와 협상으로 중대한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이 6자회담에 조속한 재개에 무게를 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6개의 유관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된 그런 방식이 북한 핵 문제에도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황 본부장이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번 합의의 시사점을 설명해 주목됩니다. 이 관리는 누구나 고립과 제재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란 핵협상의 성공적 이행과 북한의 태도 변화가 맞물리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would hope that as this agreement goes forward and it is shown that all parties will comply, that Iran will keep its commitments, and that
이란 핵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셔먼 차관은 16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나와 이번 합의가 진전되고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를 지켜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서 북한도 현재 추진 중인 매우 위험한 경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차관은 모든 상황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특성과 역사가 있는 만큼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고립과 제재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특히 평화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one thing I will say and I would say to the North Koreans is that this agreement demonstrates that one can come out of isolation.
셔먼 차관은 이어 6자 회담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단합된 전선으로 나가기 위한 역내 동반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군이 갖고 있는 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최대 25억 달러 규모인데 한국이 추진하는 사업 규모와 차이가 있어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가 14일 한국군 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승인해 의회에 인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F-16 전투기 134대로 총 25억 달러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량 사업의 주 계약 업체가 F-16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 굴먼이지만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한국 당국과 계약 업체들이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2년 F-16 전투기의 성능 개량 사업자로 영국의 BAE 시스템즈 미국 법인을 최종 선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비용이 이후 17억 달러까지 치솟자 한국 방사청은 지난해 11월에 계약 취소를 발표한 뒤 새 계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BAE 시스템과 한국 정부는 계약 이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각각 미국과 한국 법원에 입찰 보증금 등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F-16 전투기 성능 개량 대상에 150대 최신 모듈러 미션 컴퓨터와 레이더, 피하 식별 시스템, 레이저 유도 폭탄 등 여러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번 사업 승인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계약 규모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됩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사업 규모를 25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한국 방사청은 15억 2천만 달러 수준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은 최대 시속 마하 2.0으로 블록 30의 경우 최대 3,200km를 비행할 수 있고 기관총과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성능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투기 가운데 하나로 성능 개량 사업이 각국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성명에서 F-16 성능 개량 사업이 한국의 영공 방어와 미국과 한국의 상호 운용 능력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의회에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셜티 씨가 최근 상원의원들에게 미국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100명 전원의 사무실에 지난 13일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가 인편으로 전달됐습니다.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16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청원서는 각 상원의원 한명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작성됐고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서명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prepared a letter to every senator. And we included the signers from their state. Basically, every state except for.
숄티 대표는 다만 지난주 상원에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에게는 청원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북한 제재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숄티 대표는 메넨데즈 의원과 그레이엄 의원 측에는 이 같은 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2주 만에 1,300여 명의 미국인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숄티 대표는 노스 다코다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reason why we spent so much energy focusing on the Senate is because we want the senators to know there's a lot of Americans. Who really care deeply about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 주민들을 깊이 걱정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점을 상원 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같은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지난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무산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상원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미 의회가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서명을 받아 서명자가 2천 명을 넘으면 또 한 차례 청원서를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지난 2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또 상원에서도 지난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검열을 실시한 인물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받은 어린이 수가 전년에 비해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감염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3,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지난해 북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받은 어린이 수가 전년에 비해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차는 15일 발표한 북한 감염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2013년에 비해 38%나 많은 어린이가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급성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시기가 지난해 가뭄이 진행됐던 때와 일치한다며 가뭄의 영향으로 어린이 영양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뭄이 올해도 계속된 것을 감안하면 지병에 걸린 어린이가 훨씬 증가하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현재 북한 내 경구용 수분 보충 소금이 부족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설사로 인한 어린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함경북도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140% 증가했습니다.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에서도 각각 71%와 52% 증가했고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34% 증가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이례적으로 건조한 날씨로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마실 물과 농업 용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건과 영양, 위생 상황이 악화돼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올해 대북 지원 활동에 총 1억 4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5일 현재 모금액은 3,300만 달러로 목표액의 3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6월 19일 북한 보건성에 만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의료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드보노 유니세프 대변인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원 물품에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포함됐다며 상황 악화에 대비해 의료용품을 추가로 주문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함경북도, 양강도, 평양 남포시를 포함해 94개 시군에 설사와 폐렴약 등 23개 필수 의약품을 지원했으며 지역 병원에 영양제 1,000개를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황해북도 응파군 내 1,300여 가구에 3개월 분량의 수질 정화제와 물 저장 용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북한의 설사 치료를 위한 경구용 수분 보충 소금과 영양제, 보충식, 중증 급성 영양실조 치료를 위한 수액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치료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보건과 영양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유니세프의 지원품이 가뭄 피해뿐 아니라 홍수에도 대비하는 것이라며 홍수가 발생할 경우 설사와 수인성 질병, 어린이 영양실조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간 경제 협력 현장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이 공단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매장이 서울 안국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개성공단입니다. 네.
신문 보고 왔어요.
아, 보고 오셨어요? 네. 귀찮은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저희 길 안내가 아직 좀 더 안 돼요.
서울 안국동 풍문여고 앞에는 특별한 상점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개성공단 상회인데요. 조금은 투박하지만 정겨운 이름의 이 가게는 의류부터 작은 보석함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게 입구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철길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한국의 개성공단이 철길을 통해 대륙으로 나아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개성공단 상회는 어떤 곳인지 이종덕 개성공단 상회 부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개성공단 상회는 개성에 입주한 기업 124개 중에서 디자인력과 제품 제조 능력이 있는 12개 업체가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편집샵입니다. 품목은 양복, 와이셔츠, 난방, 니트, 보석 상자, 청바지, 아웃도어, 양말, 남녀, 란제리, 언더웨어, 그 다음에 이 숙녀복, 토탈, 장갑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려운 시기를 보낸 회사들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던 중 조합에서 통합된 상표를 만들고 점포를 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 부문 기업 79개 중 12개의 기업의 의류 제품이 개성공단 상회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 뭐 절반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개성공단에서 저희 조합사가 직접 만들어서 이 상회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중간 유통 과정도 없고요. 그래서 뭐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에서 만든 옷을 한국의 국민들이 입는다는 건 단순히 옷을 판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개성공단 이 상회를 열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개성공단에 대한 좀 이미지를 어두운 이미지에서 밝은 이미지로 바꾸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개성공단은 이 남북 화해 장소고 경협의 장소인데 이 개성공단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성공단에서 만든 그 우수한 품질의 제품들을 이 상해에서 판매를 하면서 개성공단이 그렇게 어둡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수한 제품에 밝고 이 세련된 품질만큼 좋은 곳으로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셔츠 좀 볼까요?
네네. 셔츠 지금 많이 하시는 게 이런 체크 패턴이나 그냥 기본 클래식 라인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정장 입으셔도 되고 그냥 단품으로 연출하시기도 예쁘시고.
보석함과 다양한 의류 제품들이 2층까지 전시되어 있는데요. 9월 개장을 앞두고 아직 정식으로 모든 물건을 진열해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인근의 직장인들이 모여드는데요.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덕에 이곳 직원들은 항상 분주합니다.
많이 나가는 물품이요. 지금 남자분들은 셔츠 많이 보시고요.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냉감 소재 많이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오시는데요. 이제 개성이란 단어로 조금 이렇게 되게 정겹게 다가오시나 봐요.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데 오셔서 되게 뿌듯해하시고 그 공단에서 제작한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여자분들 속옷도 있고 보석함도 있고요. 남자분들 정장도 있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뭐 연령대 상관없이 고루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 대해 군사적 긴장이나 정치적 갈등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떠올렸던 고객들은 질 좋고 저렴한 상품들을 보면서 개성공단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이라고 해서 상품의 질이라든가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품을 직접 보니까 백화점 상품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개성공단이 아마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그 접점이잖아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 그런 걸 떠나서 남북한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옷의 질이라든지 그런 게 그냥 평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고 가격대도 백화점보다 괜찮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좀 젊은데 캐주얼한 청바지나 셔츠류 같은 게 편해 보이고 질도 좋아서 눈에 띄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요 셔츠를 만드는 대일섬유에서는 그 유명 브랜드들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중간 마진 없이 가격대가 측정이 돼서 아마
개성공단 상회는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까지 30개의 점포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인터넷 판매와 수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덕 개성공단상회 부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 창원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평구 북한산성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곳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저기 추진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전국에서 다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8월, 9월 매월 오픈하는 대리점이 늘어날 겁니다.
특정이 돼서 아마 구매하시기엔 조금 저렴하실 거예요.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셔츠는 다 25,000원씩이요.
아, 그래요?
네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과 접한 연변 자치주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격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구에 의한 공격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일본이 높은 비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연변 자치구 방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시 주석이 지난 16일에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연변은 중국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또 한국말을 쓰는 조선족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긴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지하는 가벼운 차림의 시 주석이 거리에서 전통 한복을 입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시 주석은 주민들과 악수를 하고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시 주석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시 주석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직접 논에 들어가 있는 모습도 실렸습니다.
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뭡니까?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3월 전인대에서 리징하오 연변 조선족 자치주장으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고 당시에 요청을 수락했는데 이번에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변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경계 지역으로서 동북 개발, 또 두만강 개발 등 국가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면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먼저 연변 박물관을 방문해서 자치주 또 주민들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들었고요. 이어서 하이란 강변에 허룽시 둥청진 광동촌이라는 마을을 찾았는데 직접 논에 들어가서 농사 실태를 점검을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방문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13억 인구가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좋은 품종을 생산해서 좋은 가격을 받고 풍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시 주석은 주민들에게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이 찾은 곳이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혹 없었나요?
신화통신 보도에는 북한을 직접 언급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시 주석이 방문한 허룽시는요.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이고요. 사실 지난해 12월, 올해 4월에는 이 북한군 탄영병이 국경을 넘어와서 중국 주민을 살해하고 달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이 연변 자치주를 방문한 것은요. 낙후된 동북지역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이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시 주석은 이 참고로 취임 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아직 북한은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북한과의 접경 주변에 무역특구를 설치하는 등 경제협력 확대 노력을 보였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공동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이 이 랴오닝성 단둥에 북한 주민들과의 무관세 교육을 허용하는 이 호시무역구를 10월 중에 신설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성과를 거둘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특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요.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냉각됐었는데 당시 중국이 핵실험 실시 전에 여러 차례 이제 북한에 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실험을 실시했고 또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했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1년 전 오늘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격추돼서 탑승자 300여 명이 모두 사망했는데요. 오늘 일주기를 맞아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죠?
네, 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호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당시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들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객기가 격추된 우크라이나 동부 흐라보프 지역은 여전히 분리주의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흐라보프를 찾은 추모객도 있었고요. 또 현지에서는 반군 정부가 세운 추모비 제막식이 거행됐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누구에 의한 공격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우크라이나 정부는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군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군 전투기에 의해서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7월 17일이었죠.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에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갑자기 추락을 했는데 승무원과 탑승객 등 비행기에 탔던 298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여객기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들이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반군 점령 지역이라 접근이 어려웠고요. 나중에 이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 등을 조사한 결과 날카로운 물체가 고속으로 충돌해서 일어난 것으로 미사일 등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비난했다고요?
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주기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은 무자비한 테러 공격이라면서 분명히 러시아가 개입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잔혹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이번 공격을 벌인 자들이 처벌을 받게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지목하는 근거는 뭡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객기가 격추된 지점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지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객기 격추 사건이 있기 전에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전투기를 동원해서 반군 시설을 폭격했고요. 반군도 이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 군용기를 격추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군이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지대공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정부군 군용기를 격추하려다가 실수로 여객기를 쏜 것 같다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인데요. 특히 이제 반군이 가진 무기만으로는 군용기나 혹은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여객기를 격추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는 게 러시아의 개입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당시 반군에서 관련 내용을 러시아에 급하게 전하는 교신 내용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군이 이제 러시아에 이제 보낸 교신인데 네. 격추된 것은 군용기가 아니라 여객기라고 급하게 알리는 이 내용이 포착이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반군은 모두 이런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군 전투기의 공격으로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한편 호주도 이번 당시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요. 호주 언론이 오늘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네. 여객기가 격추된 직후에 반군들이 여객기 잔해가 떨어진 지점에 가서 탑승객들의 가방 등을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반군 지역에서 있던 영상을 이번에 입수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 호주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는 토니 에버 총리도 참석을 했는데 에버 총리는 새로 공개된 영상은 사고가 아니라 잔인한 공격에 의해서 여객기가 격추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반군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오늘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군 전투기에 의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여객기는 지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으며 이 미사일은 러시아제가 아닌 것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앞서 합동조사위원회에도 조사를 벌였다고 했는데요. 공격의 배후는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조사 결과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만 내렸지 배후를 지목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대공 미사일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반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네덜란드가 지금 이 합동조사위원회를 이끌고 있고 최종 보고서를 10월에 발표한다는 목표입니다. 따라서 네.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미사일의 궤적 등을 분석해서 지대공 미사일인지 공대공 미사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공격의 배후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여객기 격추 사건의 피해국들이 이번 사건을 국제법정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와 피해국 4개국 이렇게 5개 나라가 국제법정만이 책임자들 공정하게 가려낼 수 있다면서 국제법정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 유엔 안보리에서 관련 표결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대사는요. 오늘 말레이시아 여객기 사건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정 설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합동조사단에 자국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하기는 했는데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요?
네, 당초 예상보다 유치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경제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올림픽 유치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불만인 거죠. 불만이 계속 높아지면서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건설 비용이 두 배로 뛴 올림픽 주경기장 계획을 백지부터 다시 검토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용이 얼마나 들길래 이런 논란이 있습니까?
일본이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한 비용은 50억 달러입니다. 이제 유치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죠.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된 건 주경기장 건설 비용인데 이 주경기장은 도쿄가 이미 한 차례 올림픽을 치른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1964년에 지어진 이 국립 주경기장을 이제 새로 개축하는 형태로 짓는데 원래 잡았던 예산은 1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계속 늘면서 지금은 21억 달러가 됐는데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지붕의 모양입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요. 이 설계도를 봤는데 굉장히 우주선 같은 첨단 뭐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21억 달러의 투자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7억 달러는 이 우주선 모양의 지붕을 짓는 데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지붕이라는 게 경기 진행이나 관중석 편유와는 별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비판이 더욱 높아졌고요. 아베 정부가 처음에는 이제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국민 여론이 계속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오늘 입장을 바꾼 건데요. 이 올림픽 주경기장이 이미 이제 공모와 설계가 다 끝났던 사안이지만 아베 총리는 오늘 올림픽 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다시 백지부터 설계를 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제 이 올림픽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데 대해서 올림픽은 일본인 모두의 잔치라면서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일본인들의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전체 비용이 50억 달러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열렸던 다른 올림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용이 아닌가요?
네, 하지만 이 50억 달러라는 건요, 이 도쿄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제 밝혔던 계획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이제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올림픽 유치에 들어간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지금까지 치러졌던 모든 올림픽 중에 돈을 가장 많이 쓴 올림픽은 2014년 러시아 소치 이 동계올림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10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처음 세웠던 계획은 이제 12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거니까 거의 뭐 4배에서 5배가까지 비용이 더 이제 들어간 것이죠.
네.
일본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경기장 건설 비용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이미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얼마 전에는 일부 경기장 신축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원래 일본이 이번에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높은 점수를 얻었던 건 이 도쿄에 있는 선수촌 반경 10km 네. 이내에서 대부분의 경기를 열 수 있도록 경기장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으로 이제 높은 점수를 땄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하지만 이 계획도 포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결정으로 7억 달러를 절감하게 됐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1234-5번, 8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60 내지 70%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9도, 신의주 흐리고 최저 20도, 최고 27도, 강계 흐리고 최저 20도, 최고 29도, 해주와 개성은 구름이 많고 해주 최저 21도, 최고 26도, 개성은 최저 19도, 최고 27도입니다. 함흥은 구름 많고 최저 18도, 최고 26도, 장진도 구름 많고 최저 12, 최고 22도입니다. 해산은 흐리고 최저 16, 최고 27, 선봉 구름 많고 최저 17, 최고 23, 원산 흐리고 최저 18, 최고 2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는 1.5 내지 2.5m, 먼바다는 오전에 최고 4m, 오후에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고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 내륙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2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리핀이 20여 년 전 폐쇄했던 미 해군 기지를 재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필리핀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문을 다시 여는 수빅만 기지에는 항공기 이착륙과 해군 선박들을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남중국해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기지는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며 필요시 필리핀 서해상에 즉각 군대를 출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군이 철수한 뒤 수빅만 기지는 마닐라 정부에 의해 무역지대와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러나 군당국이 최근 정부로부터 사업지구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시설 가운데 일부를 다시 임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필리핀 내 군시설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호 방위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미군의 수빅만 기지 재사용을 염두에 둔 이 합의는 그러나 필리핀 대법원에서 법적 분쟁이 일면서 시행이 보류됐습니다. 한편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신임사령관은 오늘 남중국해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군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은 취임 두 달을 맞아 마닐라 현지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해군이 남중국해를 전담하는 네 척의 연안 전투함들을 추가 파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이와 함께 미 해군은 일부 동맹국들과 각기 벌이는 연합군사훈련 확대에 관심이 많다며 일본 해상자위대에 참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1년 전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기 격추 사건은 무자비한 테러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오늘 여객기 참사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미사일 발사는 오직 러시아의 개입으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또 여객기를 격추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며 살인자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처벌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와 반군 측은 이를 부인하며 우크라이나군을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며칠 안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각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을 위한 개혁안에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소속 의원 일부가 반대한 뒤 이뤄지는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어제 유럽채권단이 제시한 세금 인상과 연금 삭감 등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추가 긴축 조치들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내 반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상당수 그리스 시민들이 정부의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가두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 의회는 오늘 추가 구제금융 협상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439표 대 반대 119표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오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6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경찰은 오늘 오전 기자의 피라미드 인근 탈리비아 마을에서 이슬람교의 기도회가 끝난 뒤 가두시위가 벌어져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로 외곽의 이슬람교도 근거지 나야 마을에서도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집트 시나이반도 지중해변에 정박되어 있던 군함 한 척이 어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과 연계된 반군들의 로켓 공격을 받고 파괴됐습니다. 이집트 군 대변인은 테러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이들과 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함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해군 장병 몇 명이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난카가 일본 서부 지역을 강타해 적어도 두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당국은 어제 창문을 보수하던 70대 노인이 불어난 물에 빠져 숨지는 등 두 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1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또 강력한 비바람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 우려로 주민 수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혼슈 일부 지역은 태풍이 상륙한 어제부터 이틀 만에 600mm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